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소수이지만 각 교회 주의 교육자들이 또 교회 담당자들이 온전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새벽에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 가득한 교회가 더 주님께 온전한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의 힘을 얻으며 또 모든 교회가 더 주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아직까지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의를 구하며 또 주의 일을 구하며 온전히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덧 성경이 구약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8회, 38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수로 말하게 되면 뭐 한 5-6주 정도 이렇게 뭐 되셨나 싶고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계속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뭐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뭐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한두 번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적인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스가랴서는 곳곳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아니면 예표를 예언을 이렇게 작은 분량 내에 많이 말씀하셨구나를 보면서 되게 또 뜻깊은 그런 또 성경의 한 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9장 9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께서 성에 오르실 때 나귀를 타는 장면과 똑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부터 내용을 좀 봅니다. 스가랴는 특별히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계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학계와 스가랴는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스가랴도 역시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학계 선지자는 뭐 짧은 내용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특징이 있다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스가랴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아주 많은 내용을 거론하고 있음을 사실은 알 수 있고, 성경 내용의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9장부터 14장까지는 완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언을 주는 장면들이 환상과 예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 8장은 환상, 9장부터 14장은 예언, 이렇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어려울 때가 환상 나올 때요. 환상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환상 나올 때 물론 그에게는 뭐 실질적으로 뭔가 보는 거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 환상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중요한 것은 그 환상 또한 어떤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어떤 역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1장부터 내용을 좀 빠르게 사실 내용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말씀이 했어요. 우리 학계서 1장 잠깐 볼까요? 넘어가서 학계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렇죠? 여섯째 달에 학계를 불렀고 말씀이 했고 여덟째 달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한 거예요. 같은 왕이에요. 같은 왕이고 같은 해예요. 같은 해 거의 두 달 차이로 하나님께서 학계에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어떤 왕을 주로 도왔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도운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받습니다만은 이 스가랴 옆에 누가 있었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고, 스룹바벨과 특별히 함께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의 대표자로서 성전 건축을 행할 때, 그렇죠? 이 선지자 두 명이서 영향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렇죠?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으나 백성들의 어떤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일들과 여호와 성전에 세워질 필요성들을 그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에 어떤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방해와 협박과 잦은 그 어떤 계속 문제제기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15년, 16년 동안 거의 방치되고 있었다. 방치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 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왜냐하면 귀환한 이후에 그들의 무너진 마음과 그리고 정착해 있고 포로되어 있다가 온 사람들 간에 어떤 정서적 70년 이상 넘은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하고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고 그들에게 어떤 계속 뭔가 분란이 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 있는 그 공동체에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처럼,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메시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이미 포로됨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성전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메시아의 소망에 대해서, 성전 건축 자체가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성전 건축을 좀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봅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지금 스가랴가 제일 처음에 전했던 말씀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게 가장 모든 선지자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내게 돌아오라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한 것도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너희가 포로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너희가 너를 심판한 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든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음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스가랴에, 스가랴 양이 많지 않잖아요. 1등이 제일 많이 나온 애가 어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장수가 많아요. 70이래가 나오고요. 이사야도 거의 66장이에요. 거긴 60회가 나와요. 지금 14장밖에 안 되는 스가랴 몇 번 나오냐? 43회가 나와요. 어떤 면에서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군의 여호와. 사실은 학계가 말하는 내용들과 거의 엇비슷해요. 왜? 같은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렇죠? 각각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놀드 목사님이랄지, 레닌 목사님이랄지, 또 목사님, 조 목사님이랄지, 박현수 목사님이랄지, 또 조할할지, 아니면은 엘리키 목사님이랄지, 같은 시대 때 같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학계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 때 같은 사역을 하면서 이 두 분을 돕는 거예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더 한다면 백성들,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에게 들리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말씀에 들리게 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않냐. 우리를 포로되게 했고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할 것을 또 그분이 주권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 4절 말씀 보니까 너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통 성도님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에 서치를 해서 듣는다랄지 또 그것이 맞다라고 확정하고 그거를 강화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왜? 본인이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서, 물론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많은 목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만,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만, 내 앞에 있는, 내가 있는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강연을 통해서, 다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365일 계속 그거를 들어야 말씀에 보충이 되고 그것을 들어야 신앙생활이 된다. 그거 틀린 겁니다. 틀린 거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받기가 힘든데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말씀을 주어서 혹은 말씀을 서치해서 말씀을 계속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어느 한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어느 한 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어. 그건 뭐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은 것인데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서 조합을 해가지고 믿음을 형성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만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들은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읽기 쉬운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이런저런 것을 본인이 힘들이, 물론 유튜브 듣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한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쭉 넘어가세요. 7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아까는 8째 달이었죠. 그 스바르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서는 한 번의 말씀에 딱 임해가지고 쭉 쓴 게 아니에요. 임했던 여러 가지 말씀을 본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밤을 세워서 말씀을 쭉 적은 게 아니라 주셨던 말씀들을 수년간 줬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아니면 적어놨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한 권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성경을 쓸 때 그냥 받아쓰기처럼 하나님의 부르는 걸 적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환상이랄지 주셨던 감동이랄지 그걸 통해서 말씀들을 전해보고 그 들은 걸 전해보고 반응을 보고 이 과정들을 수년 뒤에 수십 년 뒤에 사역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번에 한 장소에 쭉 적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아까 보는 것도 제2년 8째 달에 말씀을 주신 것이고 7절부터는 제2년 11째 달 그 스바르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 차례 줬던 말씀들의 사역들을 정리한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8절에 나오죠? 한 사람.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덟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환상을 보여주면 스가랴가 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장면들이 모든 환상에 나와 있는 그 여덟 개 환상 속에 있는 내용들인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한 사람, 붉은 말, 그런 부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왜 붉은 말을 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온 것을 환상을 보여줄까? 그것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의 모습을 보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쭉 돌아본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먹줄을 가지고 그것을, 먹줄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짓기 전에 쭉 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획을 정리를 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의 시작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받았고 그 환상을 지금 백성들한테 전달한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말탄 사람, 그렇죠?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탄 사람이야. 그렇죠? 말을 탄 사람. 이 환상이 누굴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쭉 넘어가면요.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은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렇죠? 네 개의 뿔. 그렇죠? 네 개의 뿔이 환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이 뭐냐면 주변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아시리아랄지 바벨론이랄지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던 주변에 아주 그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어려움을 줬던 그 나라들, 그 강대국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 때문에 유다 땅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환상을, 그 너희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인데 이미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쭉. 그 다음에 흩어진 그 이유가 흩어진 그 어떤 모습들을 네 개의 뿔,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설명을,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가진 사람. 그렇죠? 측량줄을 가진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쭉 내려가면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내가 와서 그 가운데 머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는 거야. 성전 건축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성전 건축을 지연되면서 너희는 너희 삶에만 신경 쓰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고 관심이 없는데 실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여호와께서 와서 영광으로 거할 것임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환상입니까? 3장 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을 보입니다. 대제사장. 이런 환상을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짧게는 앞에는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격의 말씀은 예언과 어떤 그림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의미한다고 말하시고 한번 묵상해 볼 만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란 말이 구약에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나와 있는 몇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서서 뭐하냐?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유다가 나라 모양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온전한 나무가 아니고 조각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나무가 아니고 불에 그을려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단이란 놈이 송사하고 정자고 고발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사탄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 했는지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사단을 책망하면서 내가 택 택한 나무라고, 내가 그슬린 나무 같지만 내가 택한 나무라고 사실은 사탄을 정죄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게 뭐냐?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말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의 곁에 섰더라. 지금 불에 그을린, 그슬린 그런 모습 같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은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심판을 받고 모였는데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면목이 없고 얼마나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혼락망했어요. 혼락망해서 포로되어서 아직까지 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위축이 되어지고 얼마나 입장이 그렇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했음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관을 씌우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여망을 보여주는 내용,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서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나온 내 종, 예표의 사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렸죠? 스가랴에 그리스도의 표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그 다음에 싹, 싹이 날 것을 내 종이고 그가 싹인 거예요. 싹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종이라는 표현,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우리 4장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묻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 묻자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등잔대. 어떤 등잔대냐? 기름 부은 등잔대인 것을 알 수 있죠. 쭉 넘어가서 6절 말씀 보니까 6절, 그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면서 어떤 성령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도우시, 기름 붓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된 얘기예요. 임재해서 돕는 일이 아니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것이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음을 묻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또 묻는 것이죠. 두 가지는요, 짧게는 앞 지금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에요. 지금 내용이 학계도 그랬지만 스룹바벨에게 먼저 말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는 짧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 뜻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고로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누구를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등잔 때 또한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유일하게. 왜? 왕이니까 받은 것이고 제사장이니까 받은 거예요. 그들은 누굴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굽니까? 앞에 있는 스룹바벨 앞에 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1차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2차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5절, 5장 말씀 보니까 5장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쭉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거죠.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큰 천 같은 게 휙 날아가는 거예요. 한 규빗이 45cm니까 20규빗이면요 9m예요. 9m. 9m처럼 큰 현수막 같은 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위쪽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고 헛되게 맹세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런 환상을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에바 속에 여자가 나오는데요.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 쭉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다. 준공되며 그것이 내 처수에 머물게 되리라.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죠. 어쨌든 에바 속에 어떤 여인에 대해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전 나라로 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죠. 6장 말씀 보니까요. 시간상 좀 빨리 봅니다. 6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더라. 내 병거 그 네 대의 전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의 전차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쭉 역시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지금 묻는 장면들을 볼 수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의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7절 말씀, 건장한 말은, 그러니까 말이 네 말이잖아요. 그래서 검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건장한 말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쵸? 쭉 해서 계속 가면서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사실은 북쪽에 있는 백성들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아수르도 거의 북쪽에 북서쪽에 있었고 북동쪽에 있었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나라가 내 병거에 의해서 사실은 이 나라가 또 망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덟 개 환상을 통해서 계속 성전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바벨론부터 돌아오겠다고 또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디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떤 권한, 여호수아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계속 세우는 쪽으로 지금 어떤 스가랴가 사역하고 있으면 어떤 거냐면 지금 세워진 이 나라의 어떤 저 대표적인 제사장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저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저를 축복하셨다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 싹이라. 이 싹이 누구를 의미하냐? 이 싹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계속 매 장마다 매 절마다 수없이 거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실은 스룹바벨을 의미해요.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스룹바벨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 싹이 누구냐? 싹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렇죠? 좀 아까 여호수아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계속 세워주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싹이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스룹바벨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 그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사이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룹바벨과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이에 큰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모양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쭉 내려가서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환상을 8개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될 것임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부재로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 축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어떤 과정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선지자가 보세요. 왕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스가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왕의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에요. 이 세 어떤 삼중직, 세 직분이 똑같이 모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9장부터 14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볼 것인데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들에게 황폐해진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서 성전 중심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형성하기를 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며 기름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자들이 또 주의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성전 건축을 통하여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것도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백성들을 깨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과 빛으로 담겨지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이 발견되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며 특별히 알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의 생명이 되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된담을 대해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세우며 성전 중심을 향하여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귀한 삶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련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각 나라와 각 현장 속에서 나라를 살리며 말씀과 나가는 커다란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